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한입니다. 오늘은 법의 제공 마지막 강의를 할 텐데, 제10장 헌법. 그러면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자유주의 대법관과 보수주의 대법관. 일반인들은 대법관들을 두 진영으로 분류한다. 여기는 미국 이야기죠. 한국에서는 이런 논의가 뭐 체계적으로 대중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두 진영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의 근거는 분명한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해 공공의 논쟁은 유감스러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니까 공공의 논쟁은 보수주의 대법관은 헌법을 준수하는 데 반하여 자유주의 대법관은 그 자신의 신념에 따라 헌법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즉, 보수주의 대법관은 헌법을 지키는데, 자유주의 대법관은 헌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그게 뒤집어 씌워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맞는 판결을 내린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대법관은 정치적 사기꾼의 엉터리이다. 이런 논의가 일반인들 사이에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봤듯이 이것은 명백히 오류다. 즉, 이것은 법의 해석적 성격을 도외시하고 있다. 자유주의, 보수주의, 대법관 모두 전 해석적 텍스트로서 헌법을 구성하는 문헌들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죠. 그들의 견해와 갈리는 것은 헌법이 해석적 단계를 거쳐서 후해석적 측면에서 조정될 때그후 해석적 측면에서 무엇인가, 공적 행위 심사에서 사용하는, 즉 해석에 사용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이지, 한쪽은 해석을 제대로 하고 한쪽은 해석을 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판결을 하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문단 6. 통합성으로서의 법관념은 약간 더 정밀한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 자유주의, 보수주의 분류 기준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물론 두어키는 이 분류 기준마저도 불만족스럽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두 개가 아니라 네 개로 분류해야 된다. 즉, 정치적 신념에서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로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들은 판사이기 때문에 부합에 관한 신념에 의해서도 나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곱하기 이 매트릭스가 돼서 어떤 사람은 부합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자유주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합에 대해서는 온건하지만 보수주의일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보수주의지만 부합에 관한 신념이 엄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란다 원칙으로 대표되는, 그래서 그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에 진술 거부권을 경찰관이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 그 경우에 받아낸 자백은, 그리고 그 자백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아예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서 공판정에 제출되지도 못한다는 것이 바로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법칙, 또는 자백 배제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제 이것이 1950년대 자유주의 대법관들이 워렌 판사를 비롯한 그 워렌 법정에서 도입이 됐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반 대중들과 보수주의 법률가들이 비판을 끊임없이 가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그러한 자백 배제 법칙을 유지시킬 것인가와 관련된 사건을 맡았을 때 보수주의 대법관들은 그 판례를 깨지 않으면서도 거기에 예외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보수주의 판례로서는 노크를 하지 않고 영장을 집행하는 그런 어떤 관례에 의해서 수집된 증거도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영장을 받았단 말이죠. 영장 받아서 띵동 누르고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무슨 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어 지방 뭐 사법경찰관에서 또는 검찰로서 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러면서 마약을 전부 다 변기통에 넣죠. 그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 띵동도 안 하는 거죠. 띵동하고 문을 즉시 안 열어주면은 띵동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경찰관들이 그냥 문을 부수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살고 있는데 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마약이 이제 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수집된 마약의 경우에 위협 수집 증거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런 것은 이전에 위협 수집 증거의 판례를 파기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예외를 구성해서 옳다고 그랬던 것이죠. 만약에 이 보수주의자들이 부합에 관한 신격이 매우 온건했다면은, 즉 부합을 별로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은, 단순히 이전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파기했으면은 그만이겠죠. 그렇지만 파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또한 자유주의 대법관이라고 해서 그가 이런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어떤 선례들, 판례들이 만약에 뭐 어떤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례가 인정되어 있다면은, 그것을 부합에 관한 신념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도 불구하고 선례를 그대로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문단 7. 이렇게 네 항목으로 나눈다 해도 여전히 분류는 불만족스럽다. 예컨대 헌법의 기초자가 사형 폐지론자들이 아니었으니 헌법이 사형을 금지한다고 해석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사형이 어떤 사정 하에서는 위헌이라고 판시한 과거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사형 반대 논거로 받아들이지 않는 대법관은 부합에 관해서 엄격인지 온건인지 구별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그 부합에 관한 신념이나 정치적 신념을 자유주의 보수주의 이렇게 탁 나누기도 힘들고, 부합에 관한 신념도 엄격이냐 온건이냐 이렇게 나누기도 힘들다는 것이죠. 즉 선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례는 엄격하게 따르고 어떤 선례는 온건하게 유연하게 파기하거나 재해석하는 그러한 판사를 부합에 관한 신념에서 어느 쪽인지를 구별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또올 워렌 대법원장은 경제정의에 대하여서는 평등주의적이지만 음란물에 대해서는 보수주의적이었다. 그래서 그의 정치적 신념도 이에 따라서 칼로 구분되지 않는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프레임 전쟁이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그 책이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프레임 전쟁이 맞을 것입니다. 그 책의 저자는 언어학자로서 이전에 한국에 번역된 책으로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서 진보주의자들의 어떤 오해, 이렇게 봐서 진보주의자들의 오해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성향을 스펙트럼을 좌부터 우까지 일직선으로 그어놓고 어떤 사람이 좌에서 중도, 보수로 이르기까지 어떤 횡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오류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진보적 정책 혹은 원리의 패키지라고 부르는 것을 일괘함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일괘함적으로 전일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체로 우리가 중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중도라는 말의 뉘앙스에서 느껴지는 의미에서 중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중 개념자들이다. 즉, 얼 워렌 대법원장은 중도가 아니라 경제정의에 대해서는 평등주의지만 음란물에 대해서는 보수주의적인 이중 개념자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 프레임 전쟁인 거 보면은, 제가 생각에 그 드워킹이 민주주의는 여기서 가능한가, 이 대중적인 책을 혹시 프레임 전쟁을 읽고 나서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즉그 책에서는 일반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가 가치롭게 생각하는 가치에 관한 진술로부터 논의를 전진시켜 나갈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즉 좌파들의 고질적인 어떤 습관인 정책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과 데이터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그 자체, 그러니까 인간 존엄성의 두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삶을 기획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와 모든 구성원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리다. 그러면서 이제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 체계 구성에서 자기의 논리를 쌓아 나가고, 반대 진영에서 전유한 그런 말의 의미들을 되찾아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에서 본다면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로 일률적으로 대중이든 판사든 나누는 것은 힘들다. 2절 역사주의 1편 화자의 의도로서의 기초자의 의도 8. 따라서 대법관을 자유주의자인가 보수주의자인가로 구별하는 것은 부정확한 것이며 헌법재판을 깊이 있게 설명하는 데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 학자들은 다른 구별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이 바로 해석주의 진영 vs 비해석주의 진영이다. 근데 이 우리가 이 진영 이름만 보아도 알듯이 이건 역시 의미론의 독침에 찔린 주장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법률적 이론적 견해 차이는 해석적 견해 차이지 어느 한쪽만이 해석을 하고 있고 어느 한쪽은 해석을 하지 않고 정치적 신념을 주장하기만 한다는 것은 법실물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이들의 학자들에 따르면 헌법재판은 헌법만의 해석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법관과 초헌법적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는 대법관으로 나뉘어진데 이런 구별은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조잡한 대중적 오류를 학계에 옮겨놓은 것이다. 법이 가진 해석으로서의 철학적 성격을 무시하고 있다. 양심적 대법관이라면 누구나 넓은 의미의 해석주의자더라. 다만 무엇이 최선의 해석인가에 대해서 견해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헌법재판이 도대체 해석적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견해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것은 의미론의 독침에 찔려서 얻은 국소적 마비의 정상인 것이다. 즉, 의미론에 따르면은 모든 법률가들이, 공통되게 합의하는 어느 규칙이라는 게 있죠. 그 규칙에 따르는 사람은 해석하는 사람, 따르지 않는 사람, 초법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의미론을 우리가 버리게 되면은, 그 독침을 빼내게 되면은, 이런 주장은 할 수가 없다. 문단 9. 학자들의 잘못된 구별은 다음과 같이 고칠 수 있다. 해석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역사주의자라는 말을 쓸수 있다. 역사주의자란 말하자면, 헌법에 대한 적절한 해석은 역사상 존재했던 헌법 기초자, 헌법 제정자, 의 의사를 표현하는 원리에 국한하는 해석이라는 헌법재판 방식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헌법 제정자라 그러면 국민이라는 뜻이 될수 있으니까 기초자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역사주의도 해서 historical list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래 영어 단어는 originalist입니다. 그런데 이걸 원조주의자로 번역하지 않는 까닭은 그렇게 번역하면 원조 불닭이나 원조 김밥이 생각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오리지널한 헌법 기초자들이 그때 딱 썼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주어의 행정부는 미 연방의 시민들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박탈할 수 없다는 헌법 수정 조항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워렌 법정은 333 판결이라고 불리는 로앤 웨이드 판결을 내렸던 것이죠. 즉, 적법 절차 조항에 기초하여 거기에서 프라이버시권을 이끌어내고 프라이버시권에 낙태권이 포함되는 것이며 그러한 낙태권을 포함하는 프라이버시권은 주정부가 함부로 박탈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어서 했던데 헌법 기초자들이 적법 절차 이야기했을 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옛날에 영국의 국왕이 귀족들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듯이 그렇게 몰수나 이런 걸 하지 못한다. 그다음 뭐 적법 절차, 즉 형사소송 절차의 정해진 규칙에 따르지 않고 여론 재판을 하거나 해서 사람을 형벌을 줄수 없다. 이런 의미로 생각했겠죠. 그 사람들이 낙태 금지는 위헌이다 이런 것은 전혀 염두에 두고도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리지널리스트에 따르면 그런 것은 사기다. 개념적 사기다. 그것은 헌법의 의미가 아니다. 당신들은 해석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리지널리스트죠. 그래서 자기들은 fidelity를 지킨다. fidelity to constitution을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fidelity는 애로물에 많이 등장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충직, 충성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피델리티를 어기는 것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간통을 의미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 헌법에서의 어떤 충성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안티 오리지널리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주의란 말하자면 헌법에 대한 적절한 해석은 역사상 존재했던 기초자의 의사를 표현한 원리에 국한하는 해석이라는 헌법재판 방식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역사주의라는 말이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적절한 번역어가 될수 있는 까닭은 해야 할 일은 헌법의 문헌을 원리에 따라서 정합적으로 해석하고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역사적으로 그 기초자들이 그 의사가 무엇이었느냐를 조사하는 역사적 자금만이 헌법 해석의 작업의 전부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역사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505페이지에 그 예를 든게 나와 있는데, 기초자로 여겨지는 사람이 인종분리를 불법화한 것이 확실치 않다면 평등보호조항은 주어의 인종분리를 불법화하였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브라운 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 브라운 판결은 그 헌법의 평등조항에 기초하여 학교를 흑백에 따라서 달리 다니게 하는 그 주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헌법 기초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게 확실치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헌법에 기초해서 그 민주적인 투표의 결과로 생긴 법률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 오리지널리티의 생각이 되는 것이죠. 문단 10. 구장에서 우리는 헌법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이유로 화자 의도서를 입법자 의도서를 거부한 바 있다. 즉, 더 매력적인 이론은 법률은 그 저자가 투표하는 데 기반이 된 신념에 부합하게 읽혀야 하는 것이지, 그 구체적인 의도 그 자체에 기초해서 읽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문단 11 역사주의자는 헤르메스와 똑같은 난관, 즉 무엇이 의사인가를 파악해내는 것, 그리고 그 의사를 종합해내는 것, 그리고 그 의도들이 정합적이지 않거나 상충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된 각각의 정치적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헤르메스가 간 종착지, 즉 헤라클레스와 결코 다르지 않은 작업이라는 그 종착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페이지 506에 그 예가 나와 있는데, 그러한 어떤 헌법 기초자의 의도에 부합해야 된다는 역사주의자의 사려 깊은 역사주의자가 결국 헤르메스와 같은 길을 간다면은, 그는 우선 수정 제14조가 그 법안에 찬성한 의회 의원 기타 입법자의 신념에 최선으로 봉사한다는 식으로 읽혀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이 정치인들이 인종별 분리 취약에 관하여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그들 중 많은 사람은 인종분리가 그 요구를 깨지 않는다는 더 구체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지만 역사주의자가 만약에 어떤 자의적인 정치적 선택으로서 이론을 기초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최선의 해석은 구체적인 신념이 사실상 추상적인 주류적 신념과 일관하느냐, 아니면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닌가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막바로 구체적인 그 당시 의회 의원들의 상당수가 분리 취약을 사실은 금지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결론으로 내달려 가서는 안 된다. 사실은 결론으로 바로 내달려 가고 매우 기계적이고 중립적인 해석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각각에는 수많은 난관들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장에서 잘 살펴보았던 것이죠. 즉, 기초자가 더 추상적인 수준에서 받아들인 평등의 관념에 인종분리 취약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기초자의 신념 전체에 충실하려면 인종분리가 위헌이라고 판결해야 되는 것이죠. 문단 12. 그래서 역사주의자의 해석 문제는 기초자 자신들이 그 조항이 인종별 분리 취약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해결된 것이 아니라 제기된 것에 불과할 뿐이다. 문제는 그로써 해결된 것이 아니라 제기된 것이다. 해석적 질문은 그들의 더 추상적인 신념, 기초자 자신들이 그 기초한 헌법 조항으로서 표현했던 더 추상적인 신념을 추적해야 된다. 남북전쟁 이후 헌법 수정 조항의 전반적 구조를 직접 주목하고 그 구조를 정당화하는데 어떤 평등 원리가 필요한가? 그 구조를 최선으로 보이게 하면서도 정합적이며 또한 그 선례에도 부합하는 평등 원리가 무엇이고 그 평등 원리가 현실의 브라운 판결과 같은 사건에 적용되었을 때 어떤 결론을 가져올 것인가를 주목해야지. 단순히 기초자 자신들이 그 당시 박약했던 인종별 평등의식을 기초로 하여 지금의 현실 세계에서 결론을 바로 이끌어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즉, 구체적 신념과 더 추상적인 신념 사이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역사주의자의 충성서약, Fidelity는 그로 하여금 기초자의 의도를 무시하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중적으로 이해된 역사주의라는 것은 붕괴되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제2편, 역사, 공정성, 통합성. 문단 13. 역사주의자는 모든 형태의 화자 의도서를 거부하면서도 성립될 수 있다는 논변이 제기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어킨 너가 방금 화자 의도설과 역사주의를 완전히 결부시킴으로써 화자 의도설을 반박했던 구장의 논의를 이끌어 와가지고 역사주의를 요번에도 같이 도매급으로 반박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안 통한다. 이렇게 한번 주장해 보겠다. 논변 1. 역사주의자는 인종분리에 대한 입법 당시의 논쟁에서 행한 발언을 정치적 사건으로 보고 헌법이 이러한 발언의 내용 그대로의 것으로 읽힐 때더 나은 것으로 보는 정치 이론을 갖는다. 그러니까 화자 의도설이 아니라 헤라클레스의 방법을 따른다는 것이죠. 헤라클레스의 방법을 따르되 헌법이 발언 내용 그대로의 것, 입법 당시의 논쟁 당시 발언 그대로의 것으로 읽힐 때 최선의 해석이 된다는 정치 이론 때문에 역사주의를 택한다고 말했을 때 어떤 정치 이론이 이 이상한 결론을 정당해 줄까? 예를 들어서 차별 금지 조항이 헌법 기초자들은 여성과 동성애자 등등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 당시 입법 당시 논쟁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전혀 논의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하여 차별 금지 조항의 적용을 여성과 동성애자 등 소수자에게 배제할 때 그것이 최선의 것이 된다는 정치 이론은 도대체 어떤 정치 이론이냐? 그런 정치 이론은 어느 누구도 포괄적으로 주장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논변 2. 법의 내용은 그 저자가 공적으로 선언한 의사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자의 역사적 발언이 결정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화자 의도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은 화자 의도설과 돌아간 것이다. 비판, 순환논법의 오류다. 당면 과제는 왜 헌법이 법으로서 제정자가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야 하는 건데, 정의 규정 자체에 의해서 단순히 그래야 한다고 전제하는 짓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분야의 논쟁에 있어서 참 많습니다. 문단 14, 논변 3, 민주주의 논거. 이 논거는 역사주의자들이 대중적인 인기를 차지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친 논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국민들이 선출한 정치인들이야말로 헌법이 무엇인 뜻하는지를 판단할 권한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헌법 문헌상 명백하게 그래서 헌법 문헌과 그 당시 헌법 기초자들의 입법사적 발언에 의해서 명백하게 포함되는 그런 결론이 아니라면 그 외의 것은 국민들이 선출한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한 그런 국회의원들이 결정해야 된다는 논거가 바로 민주주의 논거입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도 비판이 가해집니다. 국민들이 입법에 평등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전제로부터 왜 헌법의 의미 내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역사주의의 방법을 택하게 되는가 하는 그 화살표에 비약이 숨어 있는 것이죠. 이 비약 고리를 입증해야 되는데 역사주의자들은 이 비약 고리를 입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테스트가 확정된 시점에서 여자, 노예, 빈재 등을 포함한 대다수의 주민은 그 선출 과정에서 배제되었고 헌법을 비준하는 것에서도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왜 오래전에 선출된 공직자의 구체적 정치적 신념이 현재의 국민들에게 지배력을 가져야 하는가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즉, 국민들이 입법에 평등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전제에는 누구나 다 동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역사주의자들에 따르면 오래전에 선출된 공직자의 그리고 지금 선거구민의 상당한 다수를 차지하는 여자 노예 빈자들을 배제했던 선거구민으로부터 선출된 공직자의 구체적 정치적 신념이 아직까지 살아남아서 현대의 선거구민들을 지배해야 되는 그런 역사주의를 헌법 해석의 방법으로서 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약된다는 것이죠. 그 비약을 역사주의는 증명할 수 없다. 510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510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 역사주의의 그러한 오류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인종 문제가 거의 모든 측면에서 변화된 오늘날, 애당초 수정 제14조에 투표한 사람의 의견을 1세기 후의 미국의 공적 도덕을 보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도 하다. 그것은 또 잘못이기도 하다. 그것은 사회가 그 공적 목적관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며, 사회가 공적 목적이라는 것을 도대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공적 목적이라는 것을 사회가 가질 수 있다면 그 사회의 사람들이 그 공적 목적을 결정해야 되는데, 유령이 그것을 결정한다면 그 사회는 사실은 공적 목적을 가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문단 15의 같은 말인데, 정치적 통합성의 논거, 문단 14의 민주주의 논거와 비슷한 말인 것이죠. 즉, 공정성 논거에 의해서 입법적 발언이 법률과 헌법이 목적과 신념에 관한 공식적 발언과 일치하는 것을 읽을 때 정치적 이야기는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정치적 통합성 논거인데, 그러니까 공정성 논거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정치적 통합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킨이 그 구장에서 말했듯이 입법사와 일치하는 것을 읽을 때 정치적 이야기는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그것을 차용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 논거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도킨이 구장에서 밝혔듯이 그 입법이 된지 오래되면 될수록 입법사가 갖는 힘이 미약해진다고 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수정 14조에 투표한 1세기 전의 사람들의 공적 도덕의 보고는 오늘날 그 힘이 미약하다. 3편 안정성 논거 문단 16. 법은 가능한 정밀하고 안정성을 가질 때그 사회에 가장 잘 공헌한다. 그리고 역사상 존재했던 기초자의 의도에 따라야 한다는 기준은 다른 어떤 대안보다 안정성의 조건을 더잘 충족시킨다. 문단 17. 비판. 엄격 역사주의. 당시 구체적으로 생각했던 의도만이 헌법이다라는 엄격 역사주의는 미국 헌법 실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연방 대법원은 기초자가 생각지도 못한 헌법적 권리를 인정한 바가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헌법 기초자들은 호주제, 민법의 호주제가 그 헌법의 성별평등 조항에 의해서 위헌으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죠.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이미 호주제를 바꾸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제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은 이러한 판결들이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엄격 역사주의가 헌법 실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어떤 법이론이 법인으로서 살아남으려면 그것이 법 실무에 부합해야 되는 것이죠. 문단 비판이 온건 역사주의, 구체적 의사가 있을 때는 그것을 따르고 의견이 없었거나 그 의견의 전제가 된 사실적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경우에는 판사에게 다른 해석 방법을 적용하게 하자. 이런 것이 온건 역사주의인데, 일방주의보다 약하다는 이유에서 일방주의적, 즉 엄격 역사주의와 비교해서는 미국 헌법 실무와 잘 부합하는 것이죠. 만약에 안정성 논거가 실질적으로 충분히 강력하다면 온건 역사주의는 미국의 제도에 부합한다. 문단 18. 따라서 우리는 안정성 논거를 정치적 도덕성의 논거로 봐야 된다. 안정성 논거는 이렇게 주장한다. 아무리 그것이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초자의 구체적인 의견에 의존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낫고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게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비판이 가해지죠. 상법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헌법 분야와 같이 확실성이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안에서 해석적 논거에서 안정성 논거가 차지하는 힘은 그에 비해서 현저히 약해진다는 것이죠. 헌법적 사안, 예를 들어서 북의 혈통주의의 국적법이 위헌이 되었거나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하는 형법 조항이 위헌이 된 경우 안정성 논거에 따르면은 그 헌법 기초자들의 생각은 그런 것을 위헌으로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위헌으로 된 것은 안정성 논거가 그렇게 헌법 해석에 있어서 큰 힘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한국 국민이 아니었다가 목의 혈통도 한국 국민으로서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법률 관계에 있어서 변동이 생기는 것은 분명히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본권을 인정한 것은 바로 역사주의적인 해석을 토대로 하여 도출된 그 당시 헌법 기초자들의 구체적인 의도에만 집착한 것이 아니라 평등 조항과 다른 기본권 조항의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서 최선으로 보이게 하는 원리적 해석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문단 19. 역사주의자의 정치적 논거는 확실성이 별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 영역에서도 확실성을 굳이 다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확실성이 중요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헌법적 사안이라 그래도 대통령의 임기 같은 경우에 확실성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514페이지를 보면은 대통령의 임기가 실질적으로 얼마가 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임기가 4년으로 이제 정해졌다는 것이 미국은 4년인가요? 그렇죠. 미국 4년. 한국이 5년이죠.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경우가 대부분의 헌법 문제다. 특정한 형식의 교육을 구제할 권한, 공교육에 재정 지원을 할 책임, 교육 정책을 추진할 책임이 어디 있는가, 권한쟁의 사건 등등. 이런 경우에는 이때까지 해왔던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때까지 해왔던 것이 헌법에 위반되어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문단 20. 그리고 제3부류의 헌법적 문제, 기본권 영역은 원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정성보다 실질적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권리의 체계는 가능한 종합적인 정의의 비전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역사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그 당시 종합적이지도 않고 주류적 추상적 신념과 어긋나는 그런 구체적인 신념의 패티시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온건 역사주의를 적용시키면 헌법적 틀 속에서 부정합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죠. 즉 A라는 사안은 엄격 역사주의, 당시의 기초자가 구체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B라는 사안은 기초자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의의 원리에 따라서 판결을 한다. 그럼 A와 B 사이에 단순히 우연히 기초자가 구체적으로 생각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종합적으로 최선의 해석을 따라서 하고, 어떤 것은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에 따라서 해석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둘 사이에 차이는, 기초자가 우연히 그 생각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일 뿐인데, 원리적 차이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커다란 차별을 두는 것이죠. 이것은 심각한 부정합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죠. 엄격 역사주의는 헌법이 원리를 표현한다는 것을 부정하게 된다. 원리들은 어떤 역사적으로 실제된 정치가의 상상력과 이익이 멈추는 곳에서 멈춘다고 볼수 없는데, 역사주의는 그렇다고 본 것이죠. 즉, 역사주의는 권리를 전혀 중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3절 하도록 하겠습니다.